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유난입니다.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유난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네덜란드 뮤지션이죠. 카로 에메랄드의 원데이 듣고 오셨어요. 굉장히 중독성 있는 멜로디죠. 끈적거리지 않고 굉장히 도시적이면서 세련된 그런 느낌의 퓨전 곡이에요. 한때 우리나라 가수들과 뭐 이런 표절 얘기가 있었던 그런 또 유명한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오늘 2부 첫 곡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종옥님께서 이 시간 라디오 만나니 고등학생 시절 돌아가는 기분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고등학생 때 생각이 난다고 하시네요. 오선영님, 가끔 흘려듣다가 오늘 처음 경청을 경청합니다. 잠시간 놓친 거 책임지세요. 네, 앞으로도 경청해 주시고요. 잠시간 매일매일 2시로 설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은미님, 윤디 오늘 밤도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로 아름답고 편안한 밤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조미란님, EBS 라디오랑 늘 함께하고 있어요. 6개월 된 아가 재우고 이 시간 유나님의 경청을 들을 수 있어서 편안하고 좋네요. 네, 사실 그 6개월 된 아기도 자는 척하고 같이 듣고 있을 거예요. 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EBS 경청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 EBS Listen 통해서 언제든지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많이 많이 전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반디, 모바일 EBS 반디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 좋은 음악과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태양의 새벽 1시 그리고 산이의 나 왜 이래 두 곡 듣고 와서 책 읽어준 여자 시작할게요. 책 읽어주는 여자 박기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네. 어제부터 읽고 있는 책이죠. 소울푸드 함께 읽고 있는데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뭘요?
오늘 저녁 뭐 드셨나요?
아, 오늘 저녁?
네.
저 오늘 저녁 구내식당에서 먹었고요.
네. 메뉴는 뭐였나요?
쌀밥에 뚝배기 버섯찌개가 나왔어요.
김치가 들어간?
네, 김치도 있었던 그쵸? 것 같고 두부도 있었고 그리고 모듬 장조림.
모듬 장조림은 뭐죠?
장조림 고기도 있었고 네. 감자도 있었고 떡도 들어간 무도 들어가고
네.
그리고 다시마 쌈? 초고추장에
다시마 쌈?
다시마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거.
네.
거기에 마늘종 볶음.
마늘종.
네, 이렇게 해서 푸짐하게 먹었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밥 많이 드셨네요. 네, 몇 그릇 드셨나요?
유나 씨 뭐 드셨는데요?
저는 여기 그 옆에 있는 그 메밀집 있죠?
막국수집?
네, 막국수. 저도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해주세요. 어땠나요?
일단 들어가서 백김치를 좀 집어 먹었고요. 조갈이 좀 나서 물을 한 두 컵을 일단 먹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부침개, 메밀 부침개.
맛있었겠다.
두 판을 시켜서 싹싹싹싹 먹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만두 있죠, 만두.
네, 있어요.
7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만두를 하나 또 시켜서 먹고. 그 다음에 물국수. 뭐라 그러죠? 물메밀이라고 그래요?
메밀국수.
물메밀국수. 네, 하나. 그리고 비빔메밀국수 두 개.
정말요? 그걸 다 드셨어요?
여섯 명이서.
네.
나눠 먹었죠. 이렇게 사이좋게. 부모님과 또 이렇게 다.
부모님이 오셨었어요?
네.
제가
운동하는 데가 여기 업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맛있게 드셨네요. 네.
탄천에서 운동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오, 오늘 둘 다 저녁을 괜찮게 먹었네요.
네, 괜찮게 먹었네요. 네, 네. 좋아요.
슬슬 배가 고파집니다. 박기현 아나운서는 뭐 이런 날엔 이런 음식 먹어야지 뭐 이런 거 있어요 혹시?
뭐 딱히 그런 건 없고 그냥 그날 먹고 싶은 거
그날
먹죠. 네, 뭐
아, 오늘은 왠지 일본 가서 스시가 먹고 싶은데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먹고.
아니요. 야, 그러면 진짜 네. 좋겠지만 아, 그렇죠. 뭐 그럴 것까지 있나요? 뭐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스시 먹고 싶으면 맞아요. 맛있는 데 찾아가면 되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만약 사람마다 비 오는 날에 꼭 김치 부침개를 먹어야 되겠다는 파전. 사람이 있고 파전. 근데 전 딱히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비가 오는 날인 이제 따뜻한 국물이 있는 칼국수나 수제비나 이런 게 먹고 싶고. 그렇죠.
오늘은 그러면 구내 식당에서 그 전골이 드시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근데 사실 그 별로 선택권이 없어요. 저녁은. 네. 늘 이렇게 시간 맞춰서 먹다 보니까 항상 구내 식당 가서 그냥 주시는 거 먹죠.
이렇게 음식 이야기가 재밌는 게 그 입맛에 따라서 뭐 이렇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추억이라든지 뭐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금 우리들의 상황,
맞아요.
일상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어서 그런 건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식 이야기에 우리의 어떤 생활, 삶의 이야기도 같이 포함이 되니까요.
맞아요.
이번 주에 소울푸드라는 책을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도 이제 소울푸드 첫 번째 날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소울푸드는요. 먼저 백영옥 작가의 소울푸드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소설 스타일 아주 보통의 연애를 쓴 작가입니다. 이 백영옥 작가는 패션 잡지에서 기자로 일하다가 소설가가 된 분이거든요.
네. 이 패션지 에디터 출신의 소설가 하니까 굉장히 좀 뭔가 모던하면서 세련된 음식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들죠. 네. 백영옥 작가가 꼽은 소울푸드 뭘까요? 들어보세요. 주먹밥의 맛. 내게도 잠깐의 노량진 시절이 있었다. 이미 사표를 던졌고 통장 잔고는 0을 향하고 있었다. 이도저도 되지 않아 고시를 준비하듯 신춘문예 준비를 하겠다고 혼자 고시원을 알아보러 다녔다. 꿈이 있었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었지만 절박한 것이었다. 그곳 고시의 메카 노량진에서 처음으로 나를 반겼던 것은 수없이 많은 밥집들이었다. 새벽 4시만 돼도 문을 여는 주먹밥과 김밥집, 잘 만들어진 햄치즈 샌드위치처럼 학원 건물과 건물 사이에 끼어있는 포장마차들, 좁다랗게 늘어선 토스트집과 국수집에서 내뿜는 달큰한 기름 냄새와 비릿한 멸치국물 냄새. 추리닝에 배낭을 맨 청춘들이 밀물처럼 썰물처럼 밀려오고 밀려나가는 노량진에서 소설을 쓰겠노라 참 많이도 애썼다. 만성 변비 환자처럼 얼굴이 달떠 내장 속에서 썩고 있는 단어를 밀어내려던 그때, 그런 안간힘으로 힘내자, 될 거다, 꿈 이루어진다 같은 단어들이 참 많이도 튀어나왔다. 그해 나는 신춘문예에 떨어졌다. 다음 해도 떨어졌고 그 다음 해에도 또 떨어졌다. 그러고도 한참 더 많이 떨어질 거였다. 캐세라세라 같은 음악 따위도 별로 듣고 싶지도 않았다. 될 대로 되라니 대체 어쩌란 말인가. 그때 새벽 4시면 잠에서 깨어나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줄을 서는 학생들 사이에서 나는 주먹밥을 먹곤 했다. 그때 그곳의 아주 작은 주먹밥집 앞에서 오뎅 국물과 함께 서서 주먹밥을 먹는 청춘의 지친 얼굴들을 참 많이도 봤었다. 그때가 꽤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밥을 씹거나 국물을 넘길 때마다 입안에선 뿌연 김이 올라왔다. 한 달 방세, 학원비, 편의점에서 사 먹을 수 있는 부실한 김밥 이외에 그들에게 허락된 이 한 끼의 식사는 대략 천 원. 나는 천 원이라고 쓰여있는 가격표를 보다가 0의 숫자를 세다가 코끝이 찡해져 버렸다.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치솟는데 아직 천 원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끼니가 있다는 것 때문에 천 원짜리 한 장이 인생의 가장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끼니를 해결해주고 있다는 생각에 울컥했다. 허기란 그저 물리적인 배고픔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사랑에 배고프고 우정에 배고프고 시간에 배고프고 진짜 배가 고픈 것이므로 우리 삶에 대한 가장 거대한 은유다. 내 인생에 소울푸드가 있다면 아마도 두 손으로 꽁꽁 만들어 놓은 이 주먹밥일 것이다. 꿈을 이루지 못해 힘들어하던 때, 더 좋은 꿈을 꾸기 위해 달려가던 때, 그저 조용히 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먹던 따뜻한 밥.
낭독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아만다 사이프리드의 I Have a Dream이었습니다. 주먹밥이었군요.
네, 맞아요. 백영옥 작가의 소울푸드는 주먹밥이었습니다.
이 노량진 고시촌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근데 그 근처를 이제 지나간 적은 있지만 그 네. 안에를 이제 구석구석 이제 돌아다녀 보진 못했는데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본 적이 있어요. 72시간 고시촌을 찍은 그때가 기억이 나요. 이걸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밥집들이 많이 나오나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백반집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른 아침이었는지 그러니까 고시생들이 쫙 줄을 서서 그 집에서 밥을 먹어요. 근데 고시생들은 이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집이 아주머니가 공짜였는지 아니면 굉장히 싼 가격으로 정말 푸짐한 백반을 고시생들에게 아침마다 주는 거였어요. 네. 근데 그 집이 그렇게 아침마다 줄을 서서 고시생들이 밥을 먹던 그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이 고시촌에 굉장히 이런 밥집 맛집들이 많대요.
그럴 것 같아요.
싸고 양도 많고.
그 인심이 또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시가 돼서 이제 지금 사회생활 왕성히 하는 사람도 가끔 그곳에 가서 밥 먹고
옛날 생각.
그분도 인터뷰하고 그랬던 장면이 기억이 나요.
박기변 아나운서는 내 청춘의 음식 뭐 이런 거 있으세요 혹시? 참 고마웠던 음식.
내 청춘의 음식까지는 아니고요. 딱 그 내 청춘을 그 음식에 딱 이렇게 빗대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 네. 그냥 이걸 읽다가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이제 취업 준비할 때 친구랑 네. 이제 홍대 근처를 이제 다니면서 네.
그러니까 홍대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건 클럽 혹시?
대학 캠퍼스를 네. 걸으면서 네. 걔랑 막 얘기를 진짜 많이
그렇죠. 네.
많이 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막 다니다가 네. 배가 고프니까 뭐 비싼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근처 이제 떡볶이집을 들어갔어요. 떡볶이를 먹는데 진짜 그게 간장 떡볶이였어요.
아, 맛있겠다.
고추장 떡볶이가 아니라 간장 떡볶이가 대접 같은 그릇에 뭐 이쁘게 담아져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대접 같은 그릇에 이렇게 푸짐하게 딱 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떡도 그 가래떡이 아니라 네. 밀가루 떡 손가락 크기만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 떡에 해서 그거랑 어묵 국물이랑 순대가 있었나? 뭐 아무튼 그 친구랑 그걸 먹으면서 네. 또 얘기하고. 근데 전 그 장면이 되게 몇 번 그랬거든요. 걔랑 나랑 서로 이제 마음이 좀 허하고 그럼 만나서 캠퍼스를 거닐다가 네. 떡볶이집 가서 떡볶이 먹고
떡볶이
그랬던 게 어렴풋이 떠오르네요.
내 청춘의 음식 떡볶이
간장 떡볶이
간장 떡볶이 아,
유나 씨는 그런 거 없었어요?
글쎄요, 뭐 청춘의 음식까지라고 하긴 좀 사실 저도 과하긴 한데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한 끼 한 끼 사 먹는 게 너무 돈이 아까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학교 이제 건너편에 있는 그 웬디의라는 그 있잖아요. 네. 버거도 팔고 하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없어졌죠. 들어왔다가
그런가요?
옛날에 있었거든요. 근데 없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그 99센트 짜리 메뉴들 있어요. 예. 네, 그래서 햄버거 이렇게 그냥 치즈버거 같은 거 베이컨 이렇게 한두 조각 넣어서 베이컨 치즈버거 99센트.
그걸 자주 드셨어요?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감자 그 통감자 왜 거기에 사워크림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간 거 알죠?
네.
그거 99센트.
오.
그리고 음료 99센트. 프렌치 프라이스 99센트. 뭐 너겟 99, 그러니까 99센트 메뉴가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정말 많이 먹었어요. 예. 왜냐면은 싸니까. 싸고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예.
근데 나중에 그러면 그렇게 많이 먹으면 막 질리거나 먹기 싫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2불 99센트로 해결하자.
그날 그러니까 예산, 3개만. 예산을 딱 짜서.
예, 3개, 그 중에 3개를 딱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햄버거는 좀 먹어야 든든하니까 일단 햄버거 먹고 오늘은 감자 대신에 너겟을 먹어볼까? 뭐 오늘은 너겟 말고 뭐 그 칠리 숲 같은 것도 있어요. 예, 뭐 그거 먹어볼까? 이렇게 돌려가면서 3불로 그 3천 원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먹었던 생각이 나네요.
와, 정말 청춘의 음식이네요.
네,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진짜. 거기 가면은 이제 또 왔냐고 약간 이런
단골이 되셨겠어요. 네,
정말로.
그랬구나.
그 도장 같은 게 없더라고 근데.
아, 쿠폰.
쿠폰을 찍어줬으면은 좀
무료로
네, 먹었을 텐데.
99센트짜리 하나 골랄 수 있고 막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99센트짜리만 시켜서
인정이
싫어했나?
없네 사람들이.
아, 그러네요.
네.
내 영혼을 다독여주는 레시피를 담고 있는 책. 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네, 네, 맞아요.
소울푸드 함께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메뉴가 등장하나요?
이번 메뉴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혹시 달밭이라는 음식 아세요?
달밭이요?
네.
처음 들어봅니다.
이게 그 네팔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인데 쉽게 말하면 네팔식 백반 같은 거래요.
네.
그래서 달은 녹두를 의미하는 말이고
네.
밭은 밥이랍니다. 그러니까 달밭은 녹두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녹두를 그 카레같이 만든 그 국물에다가 밥을 비벼 먹는 음식이래요. 값도 아주 싸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 달밭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 소울푸드라고 했을 때 예상했던 음식은 전혀 아니네요.
그렇죠.
혹시 이 글 쓰신 분이 네팔 뭐 사셨던 분이신가요?
이분이 여성학자이자 작가인 정박미경이라는 분인데요. 아마도 네팔 가서 이 음식을 드신 것 같아요. 달밭을 왜 소울푸드로 꼽았는지 이번 이야기에서 들려드릴게요. 달밭, 내 영혼의 다이어트. 비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다. 판초 우위를 뒤집어 써봤지만 배낭과 옷, 등산화, 양말까지 모두 젖었다. 이곳은 랑탕 계곡의 트레킹 코스 중 가장 악명 높은 난이도 10점에 9.8쯤 되는 곱태 가는 길이다. 폐는 터져버릴 듯 황소의 숨소리를 내뿜고 있고 손은 덜덜거려 스틱을 잡는 것도 힘겹다. 게다가 귀신보다 무서운 거머리란 놈들이 등산화를 뚫고 양말 속까지 쑤시고 들어와 완전 소중한 내 피를 빨아댄다. 몸을 가누고 걷는 것만도 기적이라 하겠는데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속절없는 변이가 느껴지는 판국이라니. 아, 인생의 무한 비애여. 나는 내 몸과 히말라야가 만나는 과정을 조심조심 지켜보면서 트레킹의 노하우를 터득해가던 터였다. 빨리빨리 산에 오르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최대한 천천히 내 몸의 속도를 존중하면서 걸었다. 덕분에 하루 종일 걷는 고단함을 빼고 큰 문제는 없었고 고산병도 피해갔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하산길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오늘 복병을 제대로 만난 것이다. 뱃속도 문제고 흐트러져 버린 퍼즐처럼 몸의 각 부위도 따로 놀고 있다. 지금은 헬기든 시조새든 아크라니든 서울에 내 집 화장실까지 데려다 준다면 난 히말라야 귀신에게 영혼이라도 팔 것 같다. 인정 많은 가이드 쭘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살피더니 저녁 식사는 자기가 정한 음식으로 먹으라고 한다. 나는 뭘 먹은들 탈난 몸이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이다. 말똥불 덕분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몸에서 한기가 수증기처럼 빠져나갈 즈음 식사가 나왔다. 달밭, 네팔 가정식쯤 되는 음식이다. 뭐냐, 죽다 살아난 혹은 죽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나에게 먹이겠다는 음식이 고작 달밭이냐? 그것도 밥과 수프, 감자를 넣은 커리가 전부인 달밭이란 말이지. 이건 네팔에 도착한 첫날에도 먹고 트레킹을 시작한 날에도 먹고 엊그저께도 먹었던 것이다. 히말라야 산삼이라도 나오길 기대했던 난 괜히 심통이 나서 식판을 째려보다가 마지못해 달을 한 수저 떠먹는다. 그동안 먹었던 달밭에 비하면 이 달밭은 소박하기 이를 데 없다. 카트만두에서는 닭가슴살이 들어간 커리에다가 밀가루빵 난도 곁들이고 서너 가지 야채 절임과 튀긴 쌀 과자, 디저트로 토마토까지 차려진 푸짐한 달밭을 먹었다. 그것은 앞으로 만나게 될 꿈의 풍경에 대한 기대로 한껏 부풀어져 있는 내 마음 그대로였다. 그러나 비와 거머리와 추위와 변이로 기진맥진해 있는 지금의 나에게 그것은 분명 과했으리라. 이 로찌의 달밭은 군더더기 하나 없고 조금의 사치도 부릴 줄 모른다. 나는 혀끝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달밭을 먹는다. 이곳에서 몸져 누워버린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내게 주어진 길을 걷고 산을 넘어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울면서 달밭을 먹고 있었다. 히말라야의 산장에서 홀로 달밭을 먹으며 울고 있는 나는 뭐란 말인가. 35회를 살면서 이토록 외로운 순간이 또 있었던가. 한 걸음 떼기 힘들 정도의 육체적 한계가 왔을 때도 울지 않았다. 웅장한 설산을 눈앞에 두고 삶에 대한 인간의 의지란 것이 얼마나 왜소한 것인가를 깨달았을 때도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런데 왜 지금 달밭을 먹으며 나는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것인가. 겸손하기 이를 데 없는 달밭이 답한다. 무얼 그리 큰 짐을 어깨에 지고 있느냐고. 삶 자체는 그처럼 무겁고 버거운 것을 초대하는 법이 없다고. 누가 지게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짊어진 그 사람의 무게에 비틀거리는 짓을 그만두라고.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가 되는 것 이상을 탐하지 않는 이 소박한 음식. 히말라야를 담고 히말라야를 품고 사는 이들을 닮은 달밭은 삶이 내게 주려고 한 것보다 훨씬 많은 걸 꾸역꾸역 집어넣고는 소화불량에 걸려버린 내 영혼을 다이어트 해준 것이다.
낭독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막시밀리언 해커의 I'll be a virgin, I'll be a mountain이었습니다. 달밭, 내 네. 영혼의 다이어트라는 글이었어요.
네, 와.
이 날씨는 안 좋고 체력은 바닥났고 그 와중에 이 심한 변비로 또 고통스러운 작가의 심정.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게요.
진짜. 이런 참. 경우는 혹시 있으세요? 어떤 육체적인 한계에 다다랐는데
네.
뭐 어떤 생리현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힘든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런 때가... 얘기 하시면 좋아하시는군요.
그런 네. 때가 혹시 있으셨나요?
아, 글쎄요. 근데 저는 사실 변비나 그런 거를 겪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도 그런데
예, 네, 워낙 이렇게 좀
그렇구나.
잘 먹고 생리현상이 건강해가지고 근데 뭐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훈련소 들어갔을 때 이제 먹는 것도 바뀌고 또 생활 패턴도 바뀌고 하니까 초반에는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네. 이제 또 워낙 더럽기도 하고 위생상 화장실이. 근데 뭐 좀 며칠 지나니까 바로 그냥 적응하던데요. 네.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순간 네? 네. 뭔가 나에게 힘을 준 어떤 네. 깨달음 혹은 어떤 위로가 돼준 음식이 있으면 네, 네. 진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런 음식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플 때 뭐 이 음식만 먹으면 뭐 좀 힘이 난다든지.
아, 뭐 그 음식만 먹으면 힘이 나거나 그런 건 없지만
네.
그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 아플 때 이제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 같은 거
죽.
예,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막 이렇게 쉼 없이 막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제가 원래 그렇게 큰 게 아프거나 이런 네.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1년에 한두 번 정말 완전히 넉다운 될 때가 있어요. 거의 기절처럼 그러니까 현기증이 되게 심해서 되게 어지러움증이 있어서.
네.
하루 정도 완전히 집에서 이렇게 몸져 누울 때가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예전에 있었어요.
네.
아무것도 막 몸에 어떤 무기력한.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엄마가 이제 죽을 써 주시거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밥맛도 없고 소화도 네.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 먹겠다고 하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아 괜찮다고 말은 네. 하지만 뭔가 그냥 그러니까 말은 해놨지만. 엄마가 이제 밖에서 이제 뚝딱뚝딱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부터 벌써 이제 마음의 위안을 받는 거야. 나를 위해주는 가족이 있구나. 부모님이 네.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일단 큰 위안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앞에 그러니까 흰죽이랑 뭐 간장을 딱 갖다 주시면 네네네. 뭐 가끔 뭐 잣죽이나 뭐 녹두죽이나 이런 걸로 써주시기도 하지만
맛있겠다.
딱 먹고 나면 아, 그런 게 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유난 씨는 그런 적 없어요?
글쎄요. 저는 아파도 식욕은 항상 왕성해가지고. 네.
아픈 거 맞아요?
저는 진짜 아프고 막 그래도 평소에 먹던 대로 먹어요. 그러니까 식욕이 항상 좋아요.
진짜 건강하시군요.
보통 이제 뭐 아프거나 그러면 식욕도 없잖아요.
그렇죠.
잘 안 먹고 그러니까.
안 넘어가죠.
근데 저는 아플 때 그냥 오히려 보통 때랑 식욕이 똑같으니까 금방 낫더라고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네. 아, 근데 뭐 또 저는 미역국이 좀
미역국이네요.
미역국이 그냥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 때나 뭐 그럴 때 좀 미역국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아, 맞아. 미역국 때. 좋아요. 맞아. 미역국 네, 좋죠. 네. 영양상으로도 좋고 저도 미역국에 대한 저만의 어떤 그게 있는데, 기억이 있는데.
아, 그래요?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네. 보통 사람이 시험 볼 때나 그러면 미역국 안 먹죠. 미끄러진다고.
예.
저는 시험 볼 때마다 미역국을 먹었어요. 일부러. 한번 중학교 때인가? 미역국을 엄마가 해주셨는데 그때 시험이 대박이 난 거예요. 네. 성적이 너무 잘 나왔어.
미역국을 먹어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기분 좋게 어떤 기분 좋은 징크스죠.
네.
저희가 다 저희 집안이 다 엄마도 그렇고 저도 미역국 좋아하거든요. 아 내일 시험인데 엄마 미역국 네네네. 끓여달라고. 그래서 저는 시험 때만 되면 미역국을 먹었어요.
원래 이렇게 오답을 적으려고 다 미끄러져서 정답을 딱 이렇게 적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몰라 그랬는지 아무튼.
그렇군요. 미역국. 네 이렇게 또 박기빈 아나운서와 저와의 이런 공통적인 음식이 있으니까 참 반갑네요.
네 그러게요.
네 박기빈 아나운서 오늘도. 박기빈 아나운서 오늘도 너무 즐거웠고요. 내일 또 재밌는, 신나는 음식 여행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박기빈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알렉스의 화분 듣고 올게요.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이제 문 닫을 시간입니다. 내일은 라이브 음악으로 마음을 전해드리는 시간, 너에게 보내는 노래가 있는 날인데요. 루시아와 함께합니다. 라이브 음악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 또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너에게 보내는 노래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이번 주에 함께하고 있는 책 소울푸드 중에서 오늘은 이 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폭우가 쏟아져 흙탕물로 얼룩진 날이나 예기치 않은 돌멩이가 남긴 파문으로 몸과 마음을 어쩌지 못하는 날이면 나는 한밤중에 깨어나 히말라야 로치의 그 달밭을 생각할 것이다. 오로지 두 다리로 히말라야를 넘으며 신의 침묵을 받아들였을 인간의 고단함을 위로해주는 달밭. 그 에너지를 기억하며 나는 다시 마음을 내려놓겠지. EBS 경청 오늘의 마지막 곡 골드 프랩의 Fly Me Away 들으시면서 문 닫겠습니다.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지금까지 유난이었습니다. 내일도 저 여기 있을게요.